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리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멀리 출타한 분도 계시고 또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요양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신 분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저는 마음이 많이 갑니다. 도처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여러 번 읽어보셨죠?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라서 깼을 거다. 아마 악몽에 식은땀이 났을 거다. 어떤 악몽인가. 돼지우리에서 쪼그려서 자는 줄 알았는데 깨보니까 너무나도 아늑한 자기 방인 것을 확인하고 안도해드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돼지우리에서 뒹굴다 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봤는데요. 내 성경에는 그렇게 꿈꿨다는 얘기가 없던데요. 네 없지요 여러분. 없지만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악몽을 꾸다가 깨곤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늑한 방에서 기분 좋은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가정에 무슨 공헌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했거나 뭐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도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한 것은 못된 짓밖에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그 좋은 침실에서 삶이 편안히 쉬는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는요.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격 없는 못된 아들이 이런 호강을 하게 됐나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아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그렇게 호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인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아버지는 쫓아내지 않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여주는 품꾼만 되게 해줘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수도 없이 날밤을 새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밤새 고심하던 그때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여러분 왜 이 아들이 그렇게 망설이게 되었을까요? 그겁니다. 자기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이 탕자 비유 속에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이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건데요. 이런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탕자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번에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탕자가 죄 지은 것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 그게 아버지를 능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하신 다음이거나 임종이 다가올 때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도무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밖에 없다. 아버지를 어떤 사랑하는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재산을 물려줄 그랬던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건강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셨는지 살림을 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건 뭐 무슨 용돈을 주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예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분깃을 나누어서 주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 그거, 그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뭐냐면은 그거를 자기 멋대로 나가서 다 탕진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게 죄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데, 이분은 190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래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스는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그 유대인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문화, 그 유대인들의 풍속, 이런 것들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깊이 연구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입니다. 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비유 속에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문화나 풍속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유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유산을 받았다고 해도, 실은 요즘 법적으로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은 것을 무슨 유산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식에 증류한 것으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 때 그때는 그것을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권리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몫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도 아들이 제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하거나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해서 어떤 이득을 남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해서 남은 이득이라 하더라도 아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유 속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몫을 정해주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다 정리해가지고 도망치다시피 해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 탕진했어요. 여기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에게 안겨준 모멸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씀이에요. 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죄는요. 첫 번째와 둘째를 합친 것보다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떠나고 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도 잘못이고 아버지 허락 없이 다 탕진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이 앞에 말씀드린 여기에 비할 수도 없이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재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이 재산과 자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재산을 택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건져 올리겠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자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여기는데 이 자녀는 그냥 아버지에게 재산 받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횡하니 아버지를 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기억에서 다 지워서 다시는 생각도 안 하고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부모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얘기 납니다만은 한번 상황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저기 멀리에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죠? 그 출소한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자식이 지나가는 중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그 부모가 생각해서 문 앞에 있는 그 커다란 참나무 가지에 걸어둔 그 노란 손수건이라도 보고 어서 들어오라고.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물결치도록 죄다 걸어두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자식이지만 그 아버지도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아마 아들이 돌아오면 이 길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그쪽에다 두고 살았는데 정말 어느 날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나게 됐을 때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한가.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아버지가 뭐고 그냥 받을 것 받았으면은 나 아버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행동이야말로 그가 저지른 모든 죄 중에 으뜸이고 뭐 다른 죄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언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하면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나라에 흉년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치기로 일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이 완전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아,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잖아요. 모든 게다잘될때 깨달으면 좋을 터인데, 완전히 밑바닥에 가서야 깨닫게 되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염치가 없이 나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저 눈물로 날밤을 지새우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아들이. 결국 여기에 있다가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기껏 생각한 것이 이제 그거예요.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죽겠으니까 가긴 가는데 그냥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여주는 일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러니 이 아들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서는 입에 풀칠만 할수 있어도 이 아들은 못 돌아왔든지 안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딱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왔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이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 뒤에 또뭘 말해야 됩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끝까지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그런 얘기를 두 번, 세번 말할 기회조차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를 확 끌어안아서 영접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여러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22절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주 파격적인 사랑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랬을 때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끌어안은 걸 풀어주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너무 흥분했나 보다. 너 얘기 듣고 보니까 네가 아주 나쁜 놈인 게 맞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끌어안아준 거 이거 다 취소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서 일할 생각이 있니 없니? 뭐 그래가지고 무슨 품꾼으로 맞이해 줬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끌어안은 채로 집에 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아,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씻기고 새옷 입히고 무슨 새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소 잡아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뼈밖에 남은 게 없던 사람이 뽀얗게 살이 좀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타국에 가서 못된 짓을 하면서 알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이, 아이고, 당신, 뭐,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뭐, 가진 거다 날리고, 돼지치기가 되다는 말만 듣고, 소식이 끊겨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살아 있었네요. 얼굴 참 좋으네요. 그러면서, 아, 그동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보세요. 이게 옷인데 명품이거든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좀 보세요.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 보세요. 가락지.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진수성찬 먹고 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통통해졌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얼마나 호강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답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한다면 그 아들은 아직도 길이 멀단 말씀이에요. 아,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고 누가 물으면은 이 아들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답을 못할 겁니다. 사실 그때요, 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우리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맞아주셨거든요. 아들로요. 저요, 다시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맞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아버지가 먹여주고 새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그것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이긴 한데, 여러분, 그것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들로 맞아준 겁니다, 여러분. 아들로 맞아준 거.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 그게 최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콱 안아주시는데도, 아버지 잠깐요, 제가 죄인인데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 그래, 그참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버지는 더 섭섭하셨을 겁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이 애비 마음을 모르는구나 말이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녀석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두고 왔구나. 그러고 그 아버지는 섭섭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고 확 끌어 안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귓전에다가 뭐라고 말은 했겠지만은 그 얘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과 같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께 한 것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고 하면은, 하루 세끼 밥은 먹여줄게, 품꾼이 되거라,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아들로, 다시 딸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고 나는 축복받았어요.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도 신고 잘 살아요. 우리 애들도 잘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얻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거. 여러분,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로 맞이한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잔치도 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은 그 나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필요한 것은 아들로 그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거, 그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우리에게 거저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복보다도 축복에다 마음을 너무나 많이 두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가슴 속에 솟아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맞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그게 어떤 축복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그 다음에 그걸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받은 모습 이대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지은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맞이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사탄의 권세 소멸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힘과 권능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를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힘써 바치는 손길 손길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원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병약한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아름다운 소원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몸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
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위로하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